오늘 말씀은 돌 같은 딱딱한 굳은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증표,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사람의 증거가 부드러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사납고 표독하고 욕하고 이 무서운 것은 사단에 속한 증표일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담책, 상담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욥기서일 것입니다. 욥은 풀리지 않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에 직면하면서 고난은 죄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고 죄 없는 의인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말이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어찌 끊어지더냐? 악을 갈고 독을 뿌려서 그렇게 거둔 것이니까 까닭 없이 까닭 없는 그런 창상이 어디에 있느냐고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빨리 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말에 욥은 그만 화가 나서 나는 조금도 불이나 죄가 없다. 내가 어디 죄가 있는지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라. 나는 나라님 또 못 구하는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구했다. 나는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고 저는 자들의 다리가 되어 주었다. 나는 정말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내가 만약 내 손으로 더럽은 것이 있다면 내 팔이 떨어져도 좋다고. 내가 불의한 것을 탐하였다면 나의 소득의 뿌리가 끊어져도 좋다고. 만약 내가 남의 집에 아내를 탐했다면 내 아내를 데려가도 좋다고. 혹이라도 내가 유혹되어서 죄를 지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다고. 이 세상에서 어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고, 데려오보라고. 욥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추워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자신의 고난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맹신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욥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의 의만 강화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우상처럼 섬겨옵니다.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버리고 싶지 않고 마지막 보루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로 고난받는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일까?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책이 욥기가 아닐 것입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은혜를 주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기 때문에 이 주권 앞에서 인간은 내세울 것도 따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인생이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자부한 이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은 프라이드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 천당도 마다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욥이 언제 회복됩니까?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핍을 발견할 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욥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의만 강화하는 욥은 나는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엉터리라고 비판하던 그런 욥은 점점점 더 무너지고 고통만 심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저 위의 사람들 심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부드러운 마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입새이는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경명한 이파리의 떨림에서 이는 바람입니다. 조그만 죄, 조그만 실수에 대하여서 환대하지 않고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팽개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은 자신의 커다란 죄에 대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타인의 실수와 티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바람 불 때 수양버들처럼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강철처럼 굳어서 망치로 쳐도 형태를 바꿀 수 없는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서 용해 되어져서 부드럽게 되어지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자유로운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희생을 강요하고 아주 날카롭게 거칠게 대하던 폭력적인 마음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던 그 마음이 죽어도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관대하지 않던 그런 마음들이 새 마음, 새 영을 받으면 아직과 편견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져서 부들부들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애정이 넘치고 친밀함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말이 부드럽고 은혜가 넘칩니다. 따뜻합니다. 다가가기가 편안한 것입니다. 절대로 냉정하거나 사납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마음이 넓고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집부리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면 첫째로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고상한 취미도, 세속적인 모임도, 절대적으로 여겼던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최고의 학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이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의의가 무고한 자를 죽게 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한 줄로 알고 그는 배설물로 여기고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만 귀하게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면 그 가치관도 자연히 바뀌게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집, 좋은 차를 보면 부러웠더랬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받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 보람있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부럽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그 손길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으면 찬송이 은혜스럽고 말씀이 달고 거울 너머의 세계, 천상의 세계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창고가 부럽지 않고 하늘 창고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일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눈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가난, 청빈, 거룩한 성도의 길이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영광된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올라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그렇게 보여서 가지고 간 가방만 내내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 같지 않고 천사처럼 보이고 포란포기 새소리가 다시 밀었고 너무 아름답고 신성하게 보여오더래요. 그 순간 이후로 누가 가방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던져두었대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겠지. 잃어버려도 은혜다. 이 도둑놈은 자기만 도둑놈 같더래요.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질까? 25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 모호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 답답한 현실 앞에서 성도가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정결케 하는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속적 가치, 자신만 깨끗하다고 여기는 독선, 우상처럼 여겨온 자기의 의, 이 교만함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백인들은 예수님을 그릴 때 꼭 백인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예수님을 그릴 때 흑인으로 그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릴 때 갓 쓰고 계시는 동양인으로 그렇게 그립니다.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독선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버림받고 왜 배척되어졌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배척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기 주장, 독선 때문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권리를 빨아서 자기 배불린 저 잔인 무독한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렴치한 저 세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세리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 저 세리를 구원시킨다면, 저 세리가 구원받는다면 제가 받은 구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요나 같은 마음, 욥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나 정도 되어야 받을 수 있지. 나는 호식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거야. 저 게으른 나사로가 내 집 문 처마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어떻게 저 게으른 병이 나사로가, 저 천한 나사로가 내 식탁에 앉을 수 있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고. 게으른 나사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아집에 갇힌 딱딱한 굳은 마음, 그 독선 때문에 부자는 구원에서 배제되어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우리 민족을 악랄하게 학대했던 것입니다. 마루타, 유안부, 강제징용, 총알바지로 온 산천을 강탈했습니다. 그래도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아직도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서 경제적 침탈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 눈앞에서 다 멸해지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속이, 우리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정녕 평화가 오겠습니까? 과연 독일 사람들이 다 멸해버리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에게 평화가 올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일본 나라는 섬나라라서 결국 다 물에 잠겨서 망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일본이 가라앉아버리면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부숴버리고 거룩한 우리 교회 전통을 파괴하고 생사람에게 소하게 난사한 살인적 행위를 한 사람들, 형제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마구잡이 고소하는 저 무리들, 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 이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 속이 정말 시원하고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용서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멸해질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컨솔리티,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 끝까지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당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을 겪어봐야 알게 되었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는 것은 죄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드럽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우리 마음밭에 사단의 씨를 뿌려서 돌같이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사랑의 삭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독교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포용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할 이유나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 진짜 사랑, 진짜 용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는 것처럼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는 사랑의 지평을 저 원수에게까지 다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서울에서 어느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해준 쉰다고 해서 저는 교회 학교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온 동네 아이들 다 끌어모아놓고 그렇게 여름 성리학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서울에서 온 선생님들이 십자가 행렬을 재현했습니다. 로마 병영들이 예수님을 팔로 차고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이때 생전 처음 교회 온 아이들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나쁜 놈 하면서 흥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돌을 던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더랬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선생님이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아이들이 이 말에 교회 한 번도 안 오본 아이들이 다 울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동조한 자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호연지기. 온 세상을 포용하고 온 세상을 안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원수를 안아주고 받아줄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가지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적 인간관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보는 인간관입니다. 유물론 가치관은 인간을 물질적인 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고 저 사람이 어떤 경제적 능력이 가치가 있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를 평가해서 배척하거나 포용하게 되어지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치관은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스스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옷 입는 이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이 눈을, 이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피터 와그너 교수는 천국에는 여섯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것, 두 번째가 전쟁, 세 번째가 압제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귀신 들린 자, 다섯 번째가 아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버림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가난과 전쟁, 압제, 귀신 들린 것, 아픈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보다도 구원이란 버림받은 자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우리 예배에서 배척당하거나 버림받은 자가 없어진다면 우리 교회, 우리 예배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하고도 너무나도 거룩한 우리의 새로운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이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하면 부드럽지 않는 마음은 서로 싸우다가 공멸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서 종살이하게 되어진 것은 조그마한 의견 차이, 부드러운 마음을 수용하지 못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기인되고 피로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는 길, 찌질이 같은 인생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목사님, 어떻게 원수를 용납합니까? 민수기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가볍다. 여러분, 어찌 멍에가 가볍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끝이 있는 멍에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미약한 것이 나중에는 창대한 것으로, 현재는 현재의 고난은 영광으로 끝나는 승리의 기쁨으로 안겨주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 짐은 쉬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무거운 짐을 주시지만 그 짐을 지실 수 있는 순간순간 힘과 능력을 날마다 때때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자에게는 가볍게 하게 하시는 은총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참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이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현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이 고난은 치고 나면 무한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앞에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곧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